아주 분위기가 상큼합니다. 따뜻하고 우리 찬양 인도를 형제님이 혼자 하시는데도 뭐 꽉 찹니다. 정말 뒤에서 같이 찬양 같이 드리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뭐 이제 많은 분들은 영상으로만 보고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귀한 예배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김봉희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제4장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 정도에 있고요. 요나서 제4장 1절부터 4절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린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나서 내용 익히 알고 있지요.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선지자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이제 우화, 설화, 소설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처녀가 애를 낳는 건 말이 되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말이 되나요? 그거는 믿겠는데 이건 못 믿겠어요? 뭐가 다른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 목사 자체가 너무 단순한가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걸 믿을 수 있으면 뭐 이것도 믿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또는 심지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약과 신약의 사람들조차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진짜라고 믿는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이거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요나 이 사건은 진짜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진짜 사건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요나의 케이스를 가지고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그냥 설화일 뿐인데 예수님이 설화의 내용을 갖다가 자기의 부활을 갖다가 예견하는 것을 말을 하면 그 진짜 웃긴 얘기 아닙니까? 진짜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요나를 들어서 하신 것이지요. 요나는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갈려서 지낸 거 아시죠? 한 200년 정도 이렇게 지냈어요. 북이스라엘에 이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한 170년 흐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약하던 선지자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2세가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30년이 채 안 돼 갖고선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그 이제 아수르 세계사 용어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오늘 용어에서는 뭐 이제 그 수도인 니느웨라는 이름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외신에서도 북한을 표현할 때 노스 코리아라고만 하지 않고 평양은 이렇게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수도가 그 나라를 상징하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실제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왕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예언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어떤 명령, 사명을 주십니다. 저 원수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괴롭히고 약탈해간 그 강대국 아시리아의 수도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니네 멸망한다고, 이렇게 악하게 살면 너희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너희 멸망시킬 거라고 그 메시지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 사명이, 제일 사명이 메신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건데, 당연히 네 하면 되는 건데, 에? 아, 저 원수 나라에 가서 그걸 전하면 만에 하나 저놈들이 회개하면 어떡해, 돌이키면 어떡해, 그럼 또 마음 약한 하나님이 또 용서할 거 아니야, 아, 나 싫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속으로 순식간에 머리가 그냥 휙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과 토론하거나 따지지도 않고 그냥 쌩까고 도망을 갔어요. 아시죠? 그리고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신세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요나 선지자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영적인 상태는 도대체 어땠던 것일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요, 요나는요 그 당시에 자기도 모르게 오랜 신앙생활, 오랜 사역자 생활, 오랜 성직자 생활을 하면서 그의 내면이 종교화된 거였어요. 율법화된 거였어요. 게토화된 거였어요. 게토라는 말 아시죠? 고기만 딱 뭉쳐서 끼리끼리 우리가 제일 좋아,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최고 멋있어, 뭐 그런 느낌의 이미지가 게토입니다. 종교화, 율법화, 게토화, 이게 이제 안 좋게 되어가는 어떤 특징인데 요나 선지자가 그랬다라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에서 복음으로 오는 것보다, 다양한 종교가 많잖아요, 종교에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오는 것보다 복음에서 종교로 가는 것이 훨씬 쉽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다른 종교 믿다가 예수님 믿는 거, 이것보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사실은 아닌, 복음이 사실은 아닌 것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쉽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도 분명히 교회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하는데 사실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실은 복음적이지 않은 모습의 그냥 종교인으로 살면서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와 복음을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좀 구분해 갖고선 대주에서 묘사를 하며 많이 가르쳤습니다. 저는 팀 켈러 그 목사님이 세운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팀 켈러 얘기를 저는 늘 하거든요.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참 귀한 가르침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앙은 지금 종교적인가 아니면 복음적인가를 한번 제가 대주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나는 순종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용납받는다. 용서받는다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복음은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납받았다,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입니다. 지금 이해되시나요? 두 가지가. 나는 용납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순종한다가 종교고, 나는 이미 아무 조건 없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용납했기 때문에 난 그게 기뻐서 순종한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종교는요, 순종의 동기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아씨, 내가 이거 교회 빠지면, 예배 빠지면, 아 내가 이거 십일조 안 내면, 내가 저 사랑하지 않으면, 아 내가 아 너 이상한 죄 막 지으면, 아 이거 안 돼, 그럼 너 혼날 거야.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순종을 해요. 복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기뻐요.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일꾼 된 게 내가 뭐라고. 그게 기쁘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기쁜 거예요. 종교는요, 상황이 잘못되면요, 안 좋은 일 생기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을 비난하든지 자기를 비난합니다.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내가 11조도 꼬박꼬박 냈고요. 내가 좀 찬양 봉사도 하고요, 주차 봉사도 하고요. 내가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데, 아, 왜 내 자식이 이거 대학교 떨어집니까? 아니, 왜 나는 승진해서 내 동기보다 누락이 됩니까? 아니, 왜 우리 부모님 갑자기 왜 그 심한 암에 걸립니까? 하나님을 따집니다. 이게 종교예요. 왜? 그동안 거래할 때 나는 하나님한테 많이 갖다 줬거든. 그러면 하나님도 나한테 좋은 걸 줘야 되는데 왜 나쁜 거 주냐고. 이 거래가 이거는 불공평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종교거든요. 복음은요 상황이 잘못될 때 갈등합니다. 당연히 스트러글링이 생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고 이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가르쳐 주신 게 있을 거라는 신뢰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상황을 허락한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모르는 동안에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도 뜻이 있어서 분명히 이거를 허락하신 거라는 신뢰를 합니다. 받아들인 게 달라요. 받아들인 게 달라요. 종교는요. 자기 정체성, 자아상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면요. 자기가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요. 도덕적인 기준도 높아요. 남들은 이상한 짓 하는데 나는 안 해. 남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나는 어쩌다 해.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높아요. 기준이 높아요. 그걸 지키면서 뿌듯해요. 아유, 내가 요즘 하나님과 관계가 좋구나. 사이가 좋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은근히 나만큼의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하지 않는 듯해 보이는 저 인간들에 대해서는 정죄합니다. 정죄합니다. 제가 이제 다양한 종류의 분들을 만나보니까 알잖아요. 입은 겸손하게 말하는데 그 눈빛에서 엄청나게 교만하게 남들 정죄하는 분들 한두 분 만난 게 아닙니다. 아 진짜 이런 분 진짜 무서운 분들이에요. 나는 이만큼 돼 있는데 당신은 또는 저 사람은 왜 그만큼 안 되지요? 아, 안타까워요. 말은 이렇게 해요. 근데 사람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무너져. 나도 무너질지 몰랐어. 나도 잘못할지 몰랐어. 나도 그런 죄를 지을지 몰랐어. 근데 사람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깜빡해갖고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무너져요. 역시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야. 역시 나는 아니야. 하고서 그냥 지하로 내려갑니다. 막 날면서 교만하다가 삐끗하면은 갑자기 지하로 들어가서 좋게 보면 겸손해지고 나쁘게 보면은 자기 비하가 됩니다. 자기를 막 정죄해요. 자기를 막 정죄합니다. 복음에 속한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몇 년 동안은 내가 나날이 말씀도 묵상도 잘하고 예배도 성실히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친 것 같고 가족관계도 더 아름다워진 것 같고 직장에서도 내가 화도 안 내면서 열심히 살고 있고 내가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인 것 같아. 뿌듯함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도와주신구나. 나 지켜주신구나. 근데 인간이니까 또 뭔가 자기나 타인의 환경의 어떤 문제 때문에 가라앉을 때가 있거든요.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의기소침하거나 자기 스스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또 실수했네. 넘어졌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거 내가 원치 않는 건데 이런 일이 닥치고 말았네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지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자기가 잘 못 지킬 때도 힘들 때도 지하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지요. 종교에 속한 사람은요. 외적인 성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남들 보기에 문제가 없는 내 삶이 곧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나의 믿음이 좋다는 증거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날 그렇게 봐주길 바래요. 저 권사님 집은 애들도 다 잘 되고 집도 더 큰 데 같고 건강도 다 좋고 복 받은 것 같아. 사람들이 막 부러워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듣습니다. 그럼 뿌듯하게 생각해요. 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좋은 거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사람은 뭘 생각할까요? 아유, 저 집사님 애가 크게 다쳤네. 아, 저 집사님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우리가 모르는 죄를 많이 짓고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사자한테 가서 말을 하기도 하고요. 하, 힘들지. 근데 회개해.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뭔가 잘못한 거 있지? 빨리 회개해. 요게 이제 요배 친구들이 한 겁니다. 요배 친구들이 한 거. 회개해.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 하, 저 집사님 우리 기도해야 돼 우리.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는 은밀한 죄가 있었던 거야. 기도해. 이 말은 사랑인데 정죄를 하는 거죠. 정죄를. 그러다가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해. 자기가 아파. 자기 애가 문제가 생겨. 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무슨 생각을 하죠? 어?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과 나의 미래 관계가 끝났구나. 아, 내가 10년 전 사실 보너스 나왔는데 내가 그 11조 안 냈지. 아, 하나님이 10년 동안 참다가 드디어 혼내신 거야. 아, 내가 그 11조 왜 안 냈을까? 이렇게 됩니다. 이 종교가 그렇게 돼요. 복음은요, 외적인 성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잘 된다고 해서는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저 사람이 외적으로 잘 됐다고 해서는 무작정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외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발생해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한테 삿대질하지 않습니다.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종교적입니까? 복음적입니까? 요나가 지금 그렇게 종교적으로 그 영혼의 상태가 변질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뭐죠? 그 영성의 리폼입니다. 리폼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이제 몇 가지의 단계랄까? 색깔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뭐 십자가 뭐 우린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라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information 정보를 갖다가 받아들인 이제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아예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알아요. 아, 기독교 이런 거래. 아, 뭐 하나님의 아들이 있대.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리고 그가 이제 구원자래. 인폼 단계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받아들이진 않아. 인정하진 않아. 근데 아,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모르는 사람보다 나. 인폼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 뭔지 아세요? 컨폼 단계예요. 그 인폼을 갖다가 일부 받아들인 거예요. 아, 내가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처녀가 애 낳고 이런 건 내가 뭐 받으기 힘들지만 나 교회 가면 마음 평안해. 내 애들이 교회 다니면서부터 애들이 더 밝아졌어. 내 아내가 교회 다니면서부터 아, 그냥 밥과 반찬을 갖다가 더 풍성히 내놔. 교회에서 뭔가 좋은 거 가르치나 봐. 어쨌거나 나도 그냥 아내 따라서 1년에 한 두세 번 교회 가는데 난 좋아. 사람들이 교회 욕해도 난 좋아. 이런 거 있죠. 그래도 마음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좀 컨펌입니다. 이게 같이 마음을 합해 주는 거. 근데 여러분, 인폼과 컨펌은 아직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고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면요, 트랜스폼이 됩니다. 그 영혼의 폼이요, 트랜스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의 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폼이 트랜스가 되는 거예요. 그 인폼, 컨폼 단계에서 트랜스폼 단계의 간극은 너무 넓어요. 이걸 채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성령밖에 없습니다. 요 단계가 넘어가면은 트랜스폼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트랜스폼 됐어. 천국 시민이 된 거는 이제 도장 바뀌었으니까 영원히 변함이 없어. 근데 이 트랜스폼 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신앙이 화석화가 돼요.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요. 형태는 남아있는데 내용은 생명력이 없으대.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리폼입니다. 지금 이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용어로 말하면 트랜스폼된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다? 리폼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폼이라는 말은요, 트랜스폼 된 사람을 적용할 때 말하는 거지, 인폼하고 컨폼 단계에 있는 사람은 리폼이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트랜스폼부터 돼야지.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성경을 생각할 때, 신앙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 단계는 인폼입니까? 컨폼입니까? 아니면 트랜스폼 된 거 맞습니까? 그리고 혹시 리폼이 필요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요나는 변질됐습니다. 왜 변질됐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그에게 우상이 생겼습니다. 어떤 우상이 있냐면요. 자기의로움이라는, 자기의라는 우상이 생겼습니다. 내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당연시 되고 저 원수 니느웨 아수르가 용서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돼. 그건 용납할 수 없어. 수용할 수 없어. 이게 자기의입니다. 자 보세요. 요나가요. 하나님 쌩까고 도망가다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고 던져지게 돼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요나서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2장 2절에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었다. 그리고 2장 8절에 보면은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해야 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 쌩까고 도망가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요. 어쭈 그리 네가 무릎을 안 꿇어? 어쭈 그리 네가 나를 바라볼 생각을 안 해? 아 도망가려고 해? 어쭈 그리 너 많이 컸구나 하고 하나님을 확 잡아버리고 사방을 막아버립니다. 지금 요나가 자기가 그냥 난 피하겠다 하고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하늘 도망가지 못하게 사방이 막힌 곳으로 딱 넣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사방 그리고 상방 하방 다 막힌 듯한 경우를 만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여러분 육방이 다 막힌 듯한 지경이 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 너구만 1대1로 이 방에서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네가 뚫려있으니까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 이쪽이 뚫려있으니까 자꾸 이쪽으로 한눈 팔지. 너 안 되겠다. 내가 다 막아버릴 테니까 나만 바라봐라. 하실 때 하나님이 사방을 다 막으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갇혀있으니까 도망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건데 뭐가 또 없죠 거기는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여러분 설마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피노키오 그 이야기에 나오는 듯이 이제 물고기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갔더니 피노키오 할아버지가 이미 또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 집 짓고 살고 있고 고래 뱃속에서 막 등불 들고서 오 피노키오니 뭐 만나서 뭐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물고기 뱃속 들어가서는 여러분 옴짝달짝 못한 거고요. 캄캄한 겁니다. 완전히 암흑이에요. 인생 살 때 여러분 옴짝달짝 못하면서 암흑에 들어가는 듯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저도 있었고요. 그 암흑은요. 참된 빛 대신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흑암에 가둬놓고서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을 즐기신 분이 아니고 네가 여지껏 빛 가운데 있으면서 빛 좋은지 몰랐지. 네가 여지껏 나의 보호와 나의 인도함 받으면서 행복을 누렸는데 그거 좋은지 몰랐지. 감사하지도 않고 이제는 도망을 가? 빛된 내 앞에서 도망을 간다고? 빛인 내 앞에서 도망가면 흑암이야. 딱 가르쳐준 겁니다. 딱 가르쳐준 거예요. 그가 들어가고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 회개했구나 하고선 물고기가 토해갖고선요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됐죠. 근데 보세요. 그것도 금방이야. 금방 또 까먹었어. 요나서 3장 8절 말씀 보면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선포했는데 요나가 원치 않은 일이 드디어 발생을 했어요. 아니 왜 회개를 하는 거야 이 인간들이. 계속 그냥 그 메시지 무시하고 계속 죄악을 짓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회개를 하네. 왕, 백성,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그 배옷을 입으면서 옛날엔 배옷 입는 게 회개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진의 신도 아닌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저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지 우리 신은 따로 있어 이랬거든요. 근데 왜 옆나라 신이 심판할 거라고 하는데 그걸 믿냐고요. 그게 우스운 거잖아요. 옆나라 신이 심판한 데인데 자기를. 그럼 자기 신한테 찾으면서 우리 신이시여 저 옆신을 막아주십시오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 신을 향해서 잘못했습니다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어, 얘들 진짜 회개했다. 그게 요나 기분이 나쁘고 싫었어요. 요나서 3장 8절 보면 그 니느웨 백성들이 부르짖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4장 2절 말씀 보면요. 요나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서 결국 용서하신 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지가 부르짖어서 은혜 받는 것은 괜찮고 암흑의 죄악 속에 흑암 속에 갇혀져 있는 니느웨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건 안 되고 이야 진짜 요나 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회개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용서받은 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인간이 부르짖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 부르짖는다고 용서하신 건 안 됩니다. 은혜 베푸신 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요나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의. 여러분 그 복음은요. 이제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거든요. 이것도 역시 팅켈러 목사님이 말한 건데요. 복음은 양비론입니다. 양비론. 양쪽 다 아니다 말아요. 양쪽 여기서 뭔지 아세요? 복음은 가운데 있는 건데요. 이쪽 끝은요. 종교예요.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 종교 아닙니다. 물론 종교의 반대편에 가 있는 비종교도 아닙니다. 복음은요 또 한 가지 도덕도 아닙니다. 복음은 도덕적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곧 도덕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반대편에 가 있는 부도덕도 아닙니다. 복음이 부도덕이겠습니까? 복음은요 또 한 가지 율법 아닙니다. 그리고 반율법도 아닙니다. 요거를 아예 그냥 스토리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워요. 누가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사가지가 없어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데요. 옛날에는 더더욱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는 것은 빨리 주쇼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아이씨, 우리 아버지 갈듯갈듯하면서 이분 즐기시네. 왜 안 가지? 아버지 내가 기다리다 지쳤으니 아 그냥 유산 그냥 빨리 주십시오. 근데 앞에 부분 생략하고 말한 거죠. 유산 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무슨 생각이 있는지 줬어요.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유산을 갖다가 근데 현금으로 준 것도 있겠지만 자 저기 밭이 있다. 논이 있다. 과수원이 있다. 자 소 100마리 중에 50마리 주마. 양 염소 300마리 중에 150마리 주마.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자 감람나무 100그루 있지 50그루 가져가고 그리고 또 포도나무 있지 그것 중에서 한 3분의 1도 네가 가져가 이런 식으로 다 해준 거예요. 요걸 갖다가 이 아들놈이 받자마자 며칠 내로 다 현금화했다라고 승인을 써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깡을 했겠죠. 예, 한 20% 30% 깡해갖고선 다 현금 만들어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선 그 나라에 가뭄이 들어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고 배가 너무 고파서는 유대인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돼지치기를 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갖다가 쥐가 돼지 먹이를 빼서 먹어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제서야 뉘우치고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꼴로 돌아오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에게는 우리 아버지는 선한 분이라는 걸 기억을 해냅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선한 분인데 자기가 생각한 건 요만큼이에요. 선한 게. 그래도 이것만 해도 대단한 분이지. 우리 아버지는 참 선하신 분이지. 하고 용기를 내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싫어합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돌아온 그 동생을 받아주고 소 잡고 양 잡고 잔치 버리고 그 아들에게 반지까지 끼워주고 그 아들의 위치로 복직시켜준 그 아버지 얘기를 아버지가 그런 거 한 것을 종으로부터 전해드린 첫째 아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따집니다. 이게 뭐냐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이 여기 부도덕입니다. 반율법입니다. 비종교적입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첫째 아들의 모습이 이쪽입니다. 종교, 율법, 도덕적. 분명히 동생보다는 우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스토리 들으면서 아, 나도 첫째 아들처럼 살아야지. 아, 첫째 아들, 아, 마음이 좋아, 행복해, 따뜻해. 이럽니까? 둘째 아들은 아, 저렇게 우리가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느낀 거 맞아요. 근데 첫째 아들 느낌에 대해서는 아, 아, 저래야 되나? 느낌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따뜻하게 해주는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뭐가 달라요,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는요, 내줍니다. 기다립니다. 받아줍니다. 설득합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 아버지의 모습이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서 첫째 아들을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열심히 일하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아. 용서 안 해. 저놈은 배상 떠난 놈이에요. 용서 노!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 없음은 복음 없음이에요. 근데 이 요나가 딱 그 꼴 아닙니까? 요나가 딱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던 그 변질 요소가 두 번째 건 뭐냐면요. 첫 번째 건 자기 의이고요. 두 번째 건 자기 신념입니다. 여러분, 신념은 필요합니다. 아무 신념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념이 신앙보다 올라가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정치 색깔 있죠? 정치에 대한 자기 신념이 신앙적인 객관적 가치 판단보다 위에 올라가면 그 우상이에요. 저 인간은 안 됩니다. 그랬다가 성경을 갖다가 인용합니다. 신앙을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저 사람은 안 돼요. 이 당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신념이에요. 신앙이 아니야. 여러분, 이당도 완벽하지 않고 이당도 완벽하지 않아요. 이당이 열에 여덟은 맞아도 두 개는 틀려요. 두 개는 이쪽 당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열에 아홉은 맞아도 열에 하나는 틀릴 수 있어요. 그걸 왜 인정하지 않죠? 근데 무조건 이 사람이 맞대. 그 틀린 것까지도 맞대. 아니에요. 그냥 이건 틀렸어요.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할래. 이거는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을 난 지지하기 때문에 그 틀린 것도 맞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이에요. 이건 우상이야. 여러분, 신념이 신앙보다 높아지면 이게 진짜 무서워집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신념이 신앙보다 높아진 우상이 된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그 잘못된 신념을 내려놓으라고, 꺾으라고, 깨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했을 때 거부합니다. 도망갑니다. 요나의 신념은요, 저 원수 아수르는 망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틀린 거야. 하나님 생각이 잘못된 거야. 내 신념이 맞아. 저 니느웨는 무조건 멸망당해야 돼. 이게 신념이야, 신념. 신앙 아니에요. 신념. 근데 하나님이 그 신념을 지금 깨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야, 나는 기회를 주고 싶어. 살리고 싶어. 용서하고 싶어. 네가 그 나의 메신저야. 도망갑니다.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 너 그 습관, 너 거의 우상 단계야. 너 이거 없으면 막 죽으려고 하지. 너 이거 못하면은 막 부들부들 떨고. 너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자꾸 하지. 너 이것 때문에 자꾸 네 아내한테 거짓말하지. 너 이것 때문에 자식한테 부끄럽지. 야, 이거 안 돼. 멈춰. 이제는 내려놔야 돼. 그때 그걸 내려놓으려고 싸우면서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것까지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것까지 간섭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신념이야, 신념. 우상이, 요나가요, 어떻게 도망갔죠? 1장에 보면요, 3절과 10절에 세 번 반복되는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피하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이 어느 장면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죄짓는 장면입니다. 타락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금지된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 선악과 과실을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다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다나 같은 단어잖아요. 죄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죄예요, 죄. 근데 내 안에 우상, 이것이 우상이라는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우상을 건드렸을 때 거부하는 거. 도망가는 거. 그게 우상의 증거인 것이에요. 또 우상의 증거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짜증하는 거예요. 아, 왜 건드리냐고. 하나님, 왜 상관하냐고. 우리가 읽은 말씀 보세요. 4장 1절 말씀 보시면 요나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써있죠. 요거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뭔지 아세요? 그것이 요나에게 아주 심히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분노했답니다. 하나님이 선을 베푸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요나의 눈에는 악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분노했다. 내 우상을 하나님이 건드리는 것이 너무 기분 나쁘고, 아, 이거 하나님 얼꼬나시키고 있네.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뭐 화를 내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화를 냅니다. 아버지, 그건 오버한 거죠. 어떻게 저런 자식을 갖다가 받아주고 아들로 복귀요? 누구 마음대로요? 누구 마음대로? 아버지 지금 얼꼬나하고 계신 거예요. 오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이게 이 자기 신념이요. 우상화된 거 진짜 무섭습니다. 많은 종교인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신념하고 신앙을 갖다가 구분을 못해요. 알고 보면 신앙은 아니거든. 신념인데 그걸 갖다가 신앙의 색깔을 갖다가 입혀갖고선 선포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 보신 분 많으시죠? 장미의 이름.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이탈리아 작가의 아주 그냥 대박 소설인데요. 영화로는 이제 션 커널이라고 하는 유명한 옛날 배우가 주인공 윌리엄 수사 신부 역할을 했고요. 이게 여러분 미국에서 리메이크가 돼서 10부작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소설도 재밌고 저는 영화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14세기의 이제 중세 어떤 수도원이에요. 그 수도는 그냥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죠. 근데 거기에 있는 젊은 신부들이 한 명, 두 명씩 연쇄 살인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윌리엄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수사, 그 신부가 파견받아요. 무슨 일인가 조사하려고. 근데 그 시체들은 한결같이 손끝과 혀끝이 모두 까맣게 돼서 죽었어요. 독극물로 죽은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범인이 누구였냐면요. 그 수도원에서 가장 존경받고 나이가 많은 오래 있었던 호르헤라고 하는 노 수사, 늙은 신부였어요. 호르헤. 이 호르헤가 도서관장이었거든요. 도서관. 거긴 도서관이 잘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도서관 그 장서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 있었어요. 희극론이라는. 근데 여러분 실제는 희극론 없습니다. 소설로 그냥 만든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설적인 추리로 희극론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을 이 젊은 신부들이 그 고리타분한 수도원에서 심심하니까 가끔씩 빌려다 읽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야. 근데 이 호르헤에게 신념이 있어요. 무슨 신념? 하나님께 헌신한 주의 종들, 신부들은 웃으면 안 돼. 웃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 책은 이 주의 종들을 웃게 만들어. 그 사탄의 책이야. 이 사탄의 책을 갖다가 보면서 웃는 것들은 다 사탄의 종이야. 죽어 마땅해. 그래서 책 가장자리에다가 독국물 다 발라놓은 거고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서 그 다음 손가락 끝 그리고 입술 끝이 까맣게 되고 그러면서 독살되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범인이 밝혀져요. 근데 이 호르에 끝까지 뉘우치지 않아요. 자기가 정답.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신념, 소신껏 주장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사고가 나서 불타 죽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해요. 그게 옛날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그게 옛날 종교 재판이었어요. 그게 이 시대에도 이때니까요. 자기 신념인데 그냥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악한 짓인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래. 요나 진짜 어리석고 악한 거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요나를 갖다가 사랑의 조치를 두 가지를 했죠. 스케일이 커요. 큰 폭풍. 여러분 요나서 읽어보세요. 큰 자가 계속 나와요. Great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켰다. 큰 바람을 일으켰다. 큰 바다에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이 큰 자가 계속 나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나왔죠. 그 다음에는 섬세합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고요. 햇빛이 내리쬐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넝쿨이 하루 동안에 자라나게 하고요. 조그만 벌레가 갉아먹게 하고요. 그래야선 그 박넝쿨 그늘 덕분에 머리를 좀 식혔던 이 요나가 하룻밤 사이에 이것이 넝쿨이 없어지니까 막 짜증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떽떽거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큰 폭풍우와 큰 물고기도 동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요만한 벌레까지 동원해서는 일하세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챙기시나?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자꾸 요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까이 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야. 설득. 요나야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나야 네가 새로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너 신앙 지금 개토화돼 있어. 너만 생각해. 네 민족만 생각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관심을 새로운 사명을 요나에게 주십니다. 그동안 요나는 오직 자기 민족만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 내 관심은 너희에게만 있지 않아. 난 온 세상에 다 있어. 나의 관심을 너도 갖기 바래. 그래서 내가 널 사명자를 만든 거니까 이 일 해줘.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심에 요나의 관심이 맞춰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주 벅찬 사명 준 거예요. 때려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에게요 그동안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그걸 하라고요? 나 못해요.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통해서 그 관심의 지경을 새로 넓히고 하나님의 관심에게 좀 더 맞도록 하시는 작업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요나에게 고통을 줬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건 고통입니다,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리고요, 열사병, 이거 짜증나는 고통이에요. 하나님 왜 줬을까요? 새로운 관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나, 네 관점에서는 원수 맞아. 내 관점에서는 너희 못지않게 불쌍한 인간들이야. 몰라서 죽잖아. 너희들은 지금 알면서도 나한테 불순종하지. 얘들은 나를 모르니까 불순종하고 죽고 있어. 나의 관점은 너희하고 달라. 요나 너도 나의 관점을 받으면 좋겠다. 그 새로운 인생을 향한 관점, 사람을 향한 관점, 하나님을 향한 관점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을 주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평안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평안은 여러분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보통은 고통이 없으면 그게 평안이라 생각을 하는데 nope. 고통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거꾸로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평안입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받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고통이 없이는 맛볼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만 맛보는 스페셜한 그레이스가 있으니까 고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 이렇게는 감히 설교 못합니다. 그런데 저 이거 설교하신 분 봤어요. 어떤 분 아멘 하더라고요. 나 지켜보면서 우와 우와 고난 고통 달라고 기도한 우와 우와 전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 때요. 원치 않고 기대하지 않고 생각지 않았는데 어떤 고통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아 글쎄요 나 인생 40 살면서 아직 한 번도 고통 고난 없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옵니다 금방. 인생은 공평하거든요. 고통 고난 없는 인생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좀 어렸을 때 받기 시작해요. 받아요. 누구는 뭐 중간쯤에 누구는 노년에 고통 없는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원치 않는다는 거지. 나도 원치 않아요. 근데 원치 않는데 온대니까 그럼 그 왔을 때 마음가짐이 어때야 된다? 아 원치 않았지만 올 게 왔구나 할 수 없지. 그렇다면 하나님 고통을 통해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전 배웠습니다.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따진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욥 죽어라고 따졌습니다. 욥 하나님한테 죽어라고 내가 왜 하고서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답 안 준 거 아시죠? 왜냐하면 욥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만해 어쩌고 이것의 목적은 이것이고 이 고통을 통해서는 말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딱 하나예요. 욥 나를 신뢰 못하겠니? 네가 다 이해해야지 너는 날 따라올 거니?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해야지 하나님 따라갈 겁니까? 아니요. 그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요? 여러분 애들 많이 키우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들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만들어 생각해 보세요. 얘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야. 아니야 이건 너한테 지금 줄 수 없어. 이거 다음에 줄게 할 때 나 이해가 안 돼 엄마. 아빠 나 이해가 안 돼. 나 이해를 시켜. 내가 이해가 되면 엄마 말에 순종할게. 내가 지금 납득이 안 되거든. 내가 납득되면 따라갈게. 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말할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치 얘 말이 맞지. 이해를 시켜야겠구나. 이 생각하십니까? 큰일 났다. 얘가 엄마 아빠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설명해 주면 애가 다 이해합니까? 엄마 아빠가 작은 설명해 주면 애들이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합니까? 이해 못해요.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이해 이전에 사랑이고 신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거예요. 사랑과 신뢰지 이해는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팀켈러 목사님이 지금 췌장암 말기입니다. 췌장암 말기.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한 글을 봤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처음에 췌장암 처음부터 4기 진단받았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나도 똑같이 반응했다. Why me? 왜 납니까? 그리고 Why now? 왜 지금입니까?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췌장암 발병되면은 아마 열에 아홉 다 똑같이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근데 이제 1년, 2년 지나면서 이분이 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또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나는 내 인생 73년 중에 지금이 제일 황홀합니다. 행복합니다. 이전까지는 몰랐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제가 그 인터뷰 기사 읽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또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여튼 목사들은 이 과장법이 심하다니까. 아니 췌장암 사기 진단받고 뭐가 또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하고 황홀하다는 표현을 써. 저거는 그냥 또 자기 포지션이 있으니까 남들 보기에 좀 좋아 보이려고 그렇게 거룩하게 표현한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팀킬러 목사님의 진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는 췌장암의 동생격인 담도암 환자입니다. 진단받은 지 정확히 24개월 됐습니다. 전 지금 담도암 환자로 살고 있어요. 팀킬러가 말한 거 저는 100% 믿습니다. 내가 그렇거든요. 제 인생 지금 56년 가운데 저 지난 2년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제일 황홀했습니다. 과장법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5년 생존율 29%의 암을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지난 2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니까요. 제가 그동안에도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지난 2년은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해요. 고통 중에 새로운 관점을 배웁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고자 하신 거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겁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새로운 관계를 가르쳐주고 싶어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이렇게 갈등이 있으리라는 상상 안 했을 겁니다. 원수 사랑이라는 이슈 때문에 자기가 이런 내적인 갈등을 느낄 걸 상상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이런 문제로 스트러글링이 발생할 거라는 꿈도 꾸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하고 더 깊은 관계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관심, 새로운 관점, 새로운 관계.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다면 요나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과 편협함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앙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관심과 관점과 그 관계가 변화된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어떠합니까? 종교적입니까? 복음적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요. 항상 이 목표점을 바라보고 글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마스터, 주인은 로드는 예수님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 같은 주라는 단어가, 이 주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고대 그리스어로 아르케고스라고 합니다. 아르케고스. 여러분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 이 단어의 원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폭풍우 때문에 좌초하게 됐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가라앉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물건을 잃어버린 물론이고 사람들까지 다 죽게 됐습니다. 갖고 있었던 그러한 보트 구조 배까지 다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경을 가지고 사방을 갔다가 그 이제 폭풍우 속에서 찾아보니까 저 멀리 조그만 섬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섬에 가면 살겠구나. 문제는 수영한 사람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저희까지는 수영을 도저히 못해요. 폭풍우라서. 그래서 선원과 그 승객 중에서 수영을 제일 잘한 사람 한 사람 뽑습니다. 그 사람 허리에다가 긴 밧줄을 묶습니다. 이 사람이 바다 뛰어듭니다. 죽음의 힘을 다해갖고선 섬까지 오랜 시간 동안 헤엄을 쳐서 도달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묶여 있는 그 밧줄을 풀어서 아주 튼튼한 큰 나무에다가 큰 바위에다 묶습니다. 저 멀리 있는 그 밧줄 끝에 있는 지금 가라앉고 있는 배에 있는 승객들이 그가 돋다라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 승객들이 이제 그 밧줄을 붙잡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구조받습니다. 그때 그 자기 허리에 구원의 구조의 밧줄을 묶고 헤엄쳐서 건너가고 거기에다가 튼튼한 데다가 그 구원의 밧줄을 묶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만든 그 사람을 아르케고스라고 합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밧줄을 잡고. 놓으면 안 돼. 자기 힘으로는 죽음의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 같은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같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 구원의 창시자. 그 창시자도 아르케고스예요. 근데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주라고 번역했고 2장에서는 창시자라고.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창시자, 시작도 예수. 믿음을 완전케 마음으로 짓는 분도 예수를 바라보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요. 아미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아미쉬 들어보신 분 있나요? 이분들은 아주 극단의 보수주의 크리스찬입니다. 이분들은 예수 제대로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극단이에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맨발로 다녀요. 그 다음에 자동차 이용 안 해요. 또 집에 전기를 자가발전을 해요. 공급받지 않고. 그리고 전화기도 두 집 사이에 길가에 하나 놔둬요. 그리고 전화는 받지 못해요. 쓸 전화 급할 때 거는 것만 돼요. 학교는 모든 주민이 고등학교까지만 다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아미시 마을의 학교 선생님은 다 고졸이에요. 그냥 대학교 나온 사람이 없어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 특이하죠. 근데 예수님 정말 열심히 믿어요. 아미시 마을 사람들. 이단 아닙니다. 전 가봤어요. 두 번이나. 그 한복판에 연극장이 있어요. 연극장. 동시에 3천 명이 앉을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큰 연극장입니다. 거기에서는 해마다 초대형 연극을 하는데 어떨 때는 뭐 모세의 십계 그걸 하고 그다음에 노아의 방주도 하고 제가 갔을 때 요나를 했습니다. 요나. 물고기 뱃속 장면 다 온 극장을 다 사용해요. 너무 잘 만. 너무너무 잘 만. 미국 전역에서 비행기 타고 옵니다. 3천 명이 꽉 찼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와. 거기서요. 요나가 이제 뭐 이런 장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도망가는 장면, 물고기 들어가는 장면, 뭐 벌레 먹는 장면, 한마디 따지는 장면. 하나님이 혼내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왜 그러니 요나야. 이런 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목소리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뭐 여긴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모습이 있잖아요. 맞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도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그려놓은 예수님 상이 있어서 느낌이 있잖아요. 막 꼬불꼬불하고 뭐 노랑 머리 좀 갈색 머리 섞여 있고 좀 멋지게 생겼고 잘생긴 한 30대 젊은이가. 근데 연극 2시간 내내 목소리 나오던 그 존재가 딱 나왔는데 그 예수님인 거예요. 뭘 말하고 싶었냐면 그 연극에서는 예수님이 그 니느웨 백성들도 구원하고자 하신 거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거 갖고 싸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미시 마을 그 연극장에 가면요. 입구 앞에 멋진 파운틴이 있어요. 분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수. 그 나오는 데가 큰 멋진 바위 암석이에요. 바위 암석에서 물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암석 위에 사자가 아슬란같이 멋진 사자가 늠름하게 딱 서 있습니다. 사자 예수님 형상인 거 아시죠? 예수님 모습. 그리고 그 사자 발 옆에 예쁜 어린 양이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이야. 거기에 있는 모든 연극의 핵심은 포커싱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이자 끝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라마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 2가 끝났습니다. 시즌 1 마지막 화가 제 10화인데요. 내용 중에 이게 나옵니다. 어떤 환자가 칼륨 수치가 체내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어느 시점에 되면은 갑자기 이제 부정맥이 악화되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그 칼륨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이 관장을 해서 이게 딱 빼내면 칼륨 수치가 낮아지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그 환자한테 당신 좀 위험해지고 있으니까 저기 관장하자고. 근데 이 사람이 싫다고 그래요. 수치스럽다고. 관장이 뭔지 아시죠? 아,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고집 부려요. 의사가 설득하다가 열받아서 짜증내고 나가버립니다. 근데 옆에 있는 레지던트가 큰일 났는데 이러면 죽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갖고선 주인공인 김준환 교수를 찾아갑니다. 아, 김 교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떡하죠? 저 사람 죽을 것 같아요. 김 교수님이 막 화냅니다. 당장 가서 관장해. 네 EQ, IQ, 청력 모든 능력 다 동원해서 설득해. 의사가 환자 포기하면 그날로 의사 끝이야. 이게 대사입니다. 그 레지던트가 그걸 듣고 갑니다. 도제학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공입니다. 그리고선 설득을 시킵니다. 살려내죠, 사람을 결국.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동료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했어. 했지. 아, 잘했네, 잘했네. 어떻게 했는데? 빌었어. 무릎 꿇고 관장 받아달라고 빌었어. 당신이 이렇게 해서 죽으면 담당 교수님은 아무 문제 없지만 나는 잘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관장 받아달라고 빌었어. 그럼 끝에 이 말을 합니다. 동료들에게. 나 구리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수치스러운 거 자기가 쪽팔린 거예요. 관장 받아달라고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이 쪽팔린 거예요. 나 너무 구리지. 동료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날인가요? 그 환자가 요만한 포장된 딸기 선물꾸러미를 가져옵니다. 이 도제약 의사가 받아요. 그 환자가 준 거예요. 거기에 쪽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쪽팔리더라도 구리더라도 살려내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근데 예수님은요. 쪽팔리면 기본이었고요. 십자가에 달릴 때 옷 하나도 걸치지 않고 다 달린 거거든요. 벗은 상태 달린 거거든요. 수치 기본이고요. 예수님은요. 목숨을 내놨어요. 목숨을 내놔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살리셨어요. 근데 이걸 믿지 않아요. 비웃어요. 콧방귀 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걸 하셨어요. 은혜는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니느웨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성질대로라면요. 요나 너 진짜 많이 컸다. 알았다. 너 없으면 사람 없냐? 아 참네. 이런 끝입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의 그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저 마을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발견하고 달려간 게 아버지였어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너마저도 왜 내 마음을 모르고 이러냐? 화내지 않습니다. 얘야, 얘야, 이렇게 된 거 아니니? 우리가 기뻐하는 게 당연한 거란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그 첫째 아들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도 오픈 엔딩이고요. 누가복음 15장도 오픈 엔딩입니다. 그 스토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자기가 달린 거예요. 은혜는 뭐다? 포기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우린 지금 종교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매우 익숙한데 사실은 하나님하고 멀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요, 우리 나무의 숨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진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은 이미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받으시면 됩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나누십시오.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에게, 성도에게, 직장 동료에게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우리 크리스찬의 궁극적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크리스찬이 바로 여러분이 만나는 그들에게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요나가 잘못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리 나무의 숨교회 성도 여러분은 요나같이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고 마음껏 예수님처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백성이요,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 남의 숨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우시고 이제까지 아름답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아름답게 서 있고 멋지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종교인으로만 살지 않기 원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답게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전하며 나누며 사는 그런 크리스찬 되기 원합니다. 남의 숨 교회가 다른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는데 쓰임받고, 대한민국이 주님 나라로 변화되는데 쓰임받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 꼭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복기도 하나요?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남은 평생 하나님의 그 은혜 마음껏 받고 누리고 그리고 전하며 나누며 살 것을 다짐하는 남의 숨교의 모든 성도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